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 편지에 담긴 1년의 메시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직은 이 편지의 일부를 살펴보는 동안 저는 여기에 신선한 통찰력이 있고 오늘날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신선한 영감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독교를 탐구하고 있으시면 오늘의 말씀은 전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처음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의 여행에서 다음에 무엇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온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소생시킬 수 있는 신선한 알림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포장을 풀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말씀에 연결시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오늘은 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1세기 때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인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모든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쓸데가 없다 할 수도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확실성을 정말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불확실성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거리의 남자들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공개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무작위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나누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하는데 씨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후에 무엇이 올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고통, 불의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어 목적과 의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그것을 사는 방법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인격과 진정한 기독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오래되고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와 교회를 보고 그것이 지루하거나 생명이 없거나 죽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일 뿐만 아니라 인터뷰에서 본 사람들의 많은 것에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의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여기 바울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후의 삶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우상에게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어로 아포노스를 사용하는데 이는 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말이 없고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삶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은 신을 숭배했습니다. 바울오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가 아테네에서 한 설교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말하는 것에 호소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아테네의 우상들 사이에 서서 미지의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을 추구하는 것을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눈을 가리고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벙어리 우상. 우상은 이야기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고 반응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울은 대조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이 과거에 대한 경험과는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침묵을 만났다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화의 말이 있고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전달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방향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이 순간 바울은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주고 이 삶에 새 생명을 불어주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예수님이 매우 위급한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신을 받는 밤. 그러나 그 순간 이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한 다락방에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대화가 길에서 있는지 정원에서 있는지 제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을 떠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는 오순절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는 전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 대화를 앞뒤로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 우리는 진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합니다. 저는 이 상호작용,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실제, 거하는 것이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크루 설립자인 빌 브라이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쩐지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삶의 질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사람들은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약점 있고 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 대부분과 우리 대부분은 두 가지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어를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히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은 우리가 절대 켜지 않은 등전이거나 운전하지 않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램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하지 않으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가질 수 있지만 만일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충만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약간 신비롭게 들립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문화에서도 물리적 세계에는 깊은 인간의 모든 존재들 사이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에서도 볼 수 있고 소설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기독교 신앙에 내재되어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이 아름다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현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은사라는 주제로 뛰어듭니다. 선물이 교환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활용되는 재능이나 기술을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특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정한 그룹과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반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선 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몇 구절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쓸 데가 없다 할 수도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쓸 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더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제 바울이 성경에 존재했던 그린도 교회에 있는 두 가지 태도에 직면하고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단절된 구성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특정 선물을 강조하거나 계층 구조를 설정했습니다. 그것들은 성령의 더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 계시합니다. 우리는 독립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명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가 우리가 창조된 사람의 목적으로 가는 것을 약화한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마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리스도 단어는 그리스도 소마, 신체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 소마라고 말합니다. 어느 신비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변환합니다. 우리는 집합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육체적 표현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무엇의 점을 연결하고 우리에게 영, 이 주어진 이유를 가르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부속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중 일부가 이것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언급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언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같이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우리는 손과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혼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몸의 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말 어색한 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운동 많이 한 몸처럼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병어리 신이 아닙니다. 사실 영 안에서 걷는 것을 이해하는 데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일을 표현하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이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은 여러분의 감정을 만질 수 있습니다. 대화 또는 상황에 여러분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성한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영적인 일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열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을 활성화할 때, 여러분이 자신을 예수님의 몸의 부속물로 여길 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세계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답은 영 안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소마라고 불리는, 몸이라고 불리는 이것의 일부라는 인식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